맨 마지막 말씀에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향, 완전한 삶에 대한 부분 지향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들을 잡으려고 지난 주간에 한동안 완전하지 되려고 노력했던 거는 뭐가 있었어요?
늘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로 나중에 제 본위로 생활을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악하게 하는 사람이나 미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이 좀
선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선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실천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부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듣는 게 좋고 듣기 싫은 말을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하는 게 저로서는 용기 있는 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좀 격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나쁜 짓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말을 좋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좋은 말로 표현을 하는 것도 네. 내가 조금 더 이제 옳은 행동이지 않을까 네. 하느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하느님께 청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은 부정적인 말 네. 예, 별로 호감되지 않는 말 사람에게 부담 주는 말 사람에게 아프게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말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 일부러 했거든요.
네?
일부러 이렇게 아프게 해야 그게 이렇게 직접 가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단어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또는
남들이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러고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선하고 사랑해서 자비로울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선하지도 자비롭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입장에서 내가 잘하는 지식으로만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더 강한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용기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네. 나를 자비롭고 네. 내가 선하고 네. 내가 아름다운 가운데서 그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지식에 따르는 격이가 높은 말을 해주는 것은 상대방한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시범 방송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정말.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이렇게 너무 첨단 무기로 아주 극심한 무기로 공격해서 그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그 엄청난 무기들을 작은 나라에 퍼붓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탈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작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요즘에는 드론으로서 그 모스크바까지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자기 살아나기 위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정보나 이것은 더 진리와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엄청나게 더 고통과 죽음을 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에서도 그래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고 영유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갖추고 있는 그런 지식과 언변으로 상대방을 더 억압하고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자 한다면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런 형편과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그런 쪽으로 송탈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완전함의 길로 갈 수가 있겠는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너무나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라고 해서 주님이 하시지만 일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만 그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감내될 수 있을까?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누리고 있다, 내가 지식이 있다 이것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먼저 알고 그들을 살게 하는 그런 말과 대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에 그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아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방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왕국을 분리된 때 아방은 가장 힘이 센 왕이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아합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시돈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아람의 쪽에 결혼하는데 이 아합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 동기 뭐냐면 뭐 이 가정을 제대로 꾸리기 위한 또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보다 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시돈 왕의 딸인 그 이세벨을 혼인 관계를 갖게 되면 자기의 영토를 강대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시돈과도 아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또 남유다가 자기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함께 힘을 가져서 남유다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지극히 정치적인 어떤 이념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돈의 신과 그런 신상을 당장 강력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그모스 신 이런 섬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함으로써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산에다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짓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신과 이 시돈 신과 바알 신과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상이나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와 목적 때문에 결혼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다른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게 되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예언자들은 참된 말씀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바알 예언자들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알 예언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게 되는데 요새 복음을 보면 다른 주님의 예언자들은 다 죽고 오직 엘리야만 남아 있어요. 엘리야만 남는데 이 엘리야 하나 남은 것도 아합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베엘제벨의 그와 공모해서. 그래서 그 아이 도망가고 저기 요란 시내에 가서 까마귀가 밥을 음식을 달라주고 또 바알 예언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이 사람 죽이자면 안 된다니까 바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요르단강 시내에 가서 굶주린 상태에서 거기 가서 살으라 주님이 그러시니까 거기 갈 수 있으니까 까마귀가 음식을 나눠주면서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 예언자는 주님 말씀을 듣고 가뭄이 올 것이고 가뭄을 통해서 이게 다시금 이 나라가 안정화 된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언자는 계속해서 올바른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올바른 예언을 하지만 이미 거기에 그쪽에 앉으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예언자로서 올바른 말을 하지만 눈에 가시잖아요. 바알의 450을 다 죽였지. 그리고 가뭄을 예언하고 또 다시 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그러지만 그 이세벨은 자기 우상과 신상을 섬기면서 아합을 이미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죠. 그리고 자우로 오니까 그 엘리야가 그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잖아요. 산 호렙으로 가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 산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으로 아합에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합을 가는데 왜 가게 되냐면 그 사이에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봇을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권력, 자기 욕심, 자기 우상, 그리고 개인의 살인까지도 자기 탐욕 이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권력, 자기 우상, 자기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자기 재산, 사람까지 죽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작게 존재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만 이세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는 선도 정의도 사랑도 자비도 공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합에 가잖아요. 가도 좀 두려운 일이에요. 예언자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합에게 말해주고 1대1로 대면하잖아요. 아, 이 원수가 또 왔구나. 아합은 그래요. 이 원수가 또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원수는 주님 말씀을 듣고 거기 아합에게 한 거지 그냥 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언해요. 내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었고 또 아마사 아이아의 아들 아마사가 죄를 지었던 것들 네가 또 짓고 있고 너무 더 악하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때 그제서야 아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무릎을 꿇어서 꿇었습니다. 그때만 아합이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 자식 때에서는 용서받지 못해요. 또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내가 여러분께 아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들 안에도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존재하는가, 정말 어디 어디서라도 나의 힘과 물질과 내가 필요로 하는 세상적인 것 누리면서 주님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도 되돌아보고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다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나의 일상적인 신자로서 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같이 얼치기로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주님의 완전성 안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허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세상 것도 확 잡고 나의 소유도 확 잡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서 다시 한번 저희 자신들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